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게다라의 장막 같은 저희를 솔로몬의 휘장같이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저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로마서 16장에 적은 무리가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세계 복음화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300명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리스되고 하나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모든 가문과 후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여 천명과 천명의 축복을 주여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도 그러한 체력과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세이지 말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 백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에서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히브리서를 여러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AD 68년에서 한 70년 좀 늦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정도에 사망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상당히 이 그 늦게 기록되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 좀 늦게 기록된 책이라고 먼저 전제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또 그중에 유대인들도 많이 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회당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개종하기 시작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러던 중에 기독교가 커가니까 이제 로마가 이제 핍박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오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사람을 지금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유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메시아닉 주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가지고 되느냐. 그런 거. 그리고, 처음엔 그대로 순수하게 믿었는데, 그 예수가 참 선지자 맞는가. 우리가 예수도 믿고, 문제는 그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제사도 지내야지.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지.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여기 안에서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플러스 마리아를 플러스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제7 안식일 교회, 하나님의 교회. 거기다가 2만일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플러스 2만이.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플러스 거기다가 더해서 제사.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종교 혼합적인 그게 더 큰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도 마찬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섞어요. 타협해요. 요셉은 타협 안 했거든요. 다니엘은 타협 안 했어요. 신앙도 타협 안 했고 삶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혼합주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혼합해서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세상 따로 성경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업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반부에서는 종교적인 문제 또 후반부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뭐 서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은 분이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 번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조금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구원 받고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 믿고 그러면 그래도 천국 가요? 갑자기 흔들리잖아요. 예수 믿고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 중에 많이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오직 예수를 하다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타락이 뭐예요? 타락. 오직 예수가 아닌 게 타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약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쁜 것에 빠진 게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들이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원죄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었는데 다시 할례 또 절기 그런 것들을 제사 제도 그런 것들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해도 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플러스 마리아도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오직 예수도 좋지만 우리가 유월 날을 지켜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유월절 초막절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지금 뭐 신천지보다 더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부도난 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사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거예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끝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다른 게 더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면 다 이루셨죠. 자, 제가 서론 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론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오직 했어요. 오직 예수 했어요. 그래서 할례도 율법도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핍박이 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아니, 우리의 제사장 제도는 누구의 반열이어야 돼요?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장에서 아론의 후손에서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그래서 오늘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쭉 읽으셨는데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내용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유다 지파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봐, 성경을 봐. 성경 보니까 레위 지파잖아. 그리고 제사장. 근데 예수님이 뭐 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시편 110편 4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10장에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잘못된 그 지적,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전히 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구약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찾아내서 히브리서를 정리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주게 된 겁니다. 그걸 봤더니 구약성경 전체에서 봐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 제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디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서론에 저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시편 110편 4절에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유대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절이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다윗도 상징하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는 다윗이 유다족속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근거는 뭐예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계통, 혈통, 반차를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 아론의 혈통, 아론의 지파, 그 집안에서만 그것이 됐어요. 그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은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유다 계통이잖아요. 유다 계통 중에서 어느 계통이에요? 멜기세덱의 그 근거 반차. 그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전도를 해놨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유대인들, 유대인의 율법으로 안 된다, 행위로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을 심하게 꾸지람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유대인을 꾸지람하고 너희들이 잘못되고 너희들이 지옥 가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도 예수를 정확히 믿어. 그런 마음으로 편지 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는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로마서는 오직 믿음.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에는 그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하여 이 저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는데 전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막 연구를 하는데 그러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굉장히 늦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AD 65년 이후에서 70년 그 사이에요. 처음에 편지를 쓸 때는 이름을 다 썼고 교회에 줬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편지 안에 누가 썼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1장 그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1, 2, 3차 전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시아에 살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할례를 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좀 저기 성전에 탁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기 에베소에서 골로새에서 저 유대인들을 개종시킨 저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쳐 죽이려고 심히 때리고 있었어요. 그때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구해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유대인들이 흔들릴 때 유대인들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유대인에게 잡히면 야 이렇게 대단한 이 히브리서면은 이 유대인이 다 무너져. 요걸 누가 썼어? 잡아. 그걸 그놈 죽여야 돼. 좀 그런 편지인데 여러분 거기다 이름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앞뒤 전체적인 정황을 계속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99%. 여러 정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름을 하느냐, 그것은 전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키르기스스탄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잘 사역하시다가 이제 쫓겨난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이슬람 지역인데 전도 캠프 한다고 주보 주구서 다 정해서 다 돌린 거예요. 거기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는요 무슬림에는 종교 경찰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걸 다 모아다가 딱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슬람도 거기에 편지 쓰는데 내 이름을 거기에 적을 수 있겠어요? 안 적잖아요. 우리도 선교사 파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소식 암송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유지길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2년 만에 유지길이 자기 이름 아닌가를 알았어요. 자기 본명이 아니야. 왜냐? 2년 만에 지금도 본명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이남현 목사님이 어디 막 유지길이 자기 본명이 아니라던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뒤져가지고 본명을 찾아냈더라고.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 선교사니까 그래요. 중국 선교사님은 막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요. 본명이 엊그제도 어떤 분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요. 제가 그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럼 잘 이해를 하시면 또 히브리서를 보는 그런 관점이 좀 눈이 더 열리실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큰 첫 번째로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이제 전반부거든요. 그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주자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창조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만드셨느니라.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 성경만 봐도 이 하나님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에서 쓰겠지만 골로새서에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이에 대하여 천사는 그리스도보다 못한. 그런데 여기 보세요. 1장 14절에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했고요.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다 생활하시다가 혹시 다치시잖아요. 그러면 천사를 심히 꾸지람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나를 지키는 천사들 너희들 방심했지.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위험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3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모세는 누구냐?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3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집처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모세는 종이고 3장 6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위대한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종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하고 비길 수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충격도 몰랐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요. 흔들리는 유대인들은 뿌리가 내려졌을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하게 거하면 뿌리 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지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에게 배운 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모든 자기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아주 짧게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아주 짧게 너무 길면 안 읽으니까 해서 준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가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내용도 모르면서.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뭔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물어보면 히브리서를 꿰뚫는 이야기를 해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당신이 제물이 돼서 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세요. 이걸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뭔데요? 그래, 제사장이 있거든요. 구약에. 이렇게 말하면 이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완벽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데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인 것을 말을 했죠. 다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이야기냐면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때부터 참된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 30명의 왕이 있었어요. 안식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참된 안식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말을 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갈등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나는 학생 렘넌트가 말하기를 그래 예수님도 쉬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공부를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 주님 것도 일을 쉬셨으니까 아 이번에는 구역장도 권찰도 다 쉬어야지. 안식을 누려야지 올해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일이 과거에는 부담이 됐는데 너무 행복해. 죽도록 충성을 해도 평화로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안식. 네. 과거에는 예배 안 나왔을 때 안식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주일을 빠지고 주일날 쉬어야 돼 안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이 참된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빠졌는데도 안식하십니까? 평화로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제가 금요 예배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금요 기도회에 오기로 결정했다고. 왜냐면 집에서 지금 갈까 말까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대. 가면 되는데 왜 갈등할까? 안 오고 있을 때 더 고통을 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훈련도 참여하시고 갈등할 바에야 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의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엠넌트들이 설교 시간에 이 졸리는 설교, 이 어려운 설교 여러분 들으면서 노트 정리하면 공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앞에 눈 동그랗게 쳐다보여. 목사님 이마 뚫어지도록. 그러면은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든지 고개 팍 척 받고 있지 말고, 눈 딱 감고 있지 말고, 메시지 가지고 적으세요. 그냥 우리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적어야지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천재세요? 머리 그렇게 좋아요? 저는 저희도 목사님 다 철저하게 적어요. 그럼 뭐냐? 우리 특히 렘넌트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내용을, 핵심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세요. 공부도 그렇게 하세요. 연구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히브리서가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 전체를 꿰뚫어서 딱 요약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잖아요. 예배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일어나서 네 명의 왕과 왕이 그돌마 오멜이 지배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던 자기 조카가 있었던 거기 전쟁 와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가서 이겨서 거기서 300명이네요. 거기서 이겨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때 살렘 왕,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그 보자마자 거기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적은 우리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적은 그 말에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줬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죄? 여분 11조가 10개 중에 하나 줬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인데 9개를 적에 쓰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첫 예물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그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물을 바치죠.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살렘이라는 건, 살렘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서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고 서쪽에 그러니까 왜 멜기세덱이 나왔을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돌라 오멜에게 의해서 정복당하면 그 다음에 정복당할 땅은 어디예요?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고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명의 중직자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미리 방어를 하고 예방을 해버렸으니 살렘 왕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가서 축하한다. 왕이 나갔어. 그랬더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었던 이 이유도 나는 당신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풍요롭게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살렘 왕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우리는 참된 평화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 90%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다 뭐 많은 건강한 그런 책들에는 주석에는 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90% 이 기사가,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혈통을 따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서 구약에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우리 조상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는 모든 인물을 노아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모두 다 구약에 있는 인물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증거는 여기 있다. 그러면서 쓴 것이 바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구나. 율법 지키는 줄 알았더니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을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요 바로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그다음 윤리적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없어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십계명 지키지 말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가둔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십계명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는 없어진 율법이 있어요. 할례는 없어졌어요. 제사제도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바뀐 게 있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우리 예배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더 승화된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특성이에요. 세 가지 특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어진 것, 바뀐 것, 그리고 승화시켜야 될 걸 구분 못하니까 율법은 율법주의는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없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더 승화돼야 돼요. 도둑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더 나은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나 없어진 게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 중보가 뭐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했는데 과거의 중보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어요. 그건 옛 언약이야. 근데 새 언약은 새 언약 대신 새 언약의 중보는 누구시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믿음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많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죽으니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시험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4장 15절 후반부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이 올라가시니까 보호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이에요. 구약에는 정죄하는 율법은 죽이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5장 6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과거의 제사장들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성소를 뭘로 표현했냐면 천국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성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냐? 진정한 지성소인 천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죽어버려. 그러면 딸랑딸랑 바늘을 가지고 가더라고. 죽으면은 줄로 끄집어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자, 6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지 잘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셨다?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7장에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쭉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5장 9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중보자.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하시더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그랬어요. 예. 8장 8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맺었다 했으며 이 근거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을 줄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됐어. 봐라.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줄이라고 구약에 이미 약속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새 언약이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새 언약이래. 자기가 알파요 오메가래.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우리는 사명과 천명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잘 배워서 그들을 개종시켜야 돼요. 다시 데려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또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단을 이길 정도로 팀 짜서 한번 갑시다. 신천지에게로 여호와 증인에게로 하나님의 교회에게로 꼭 그러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에게로 팀 짜서 무슬림 전도 특공대. 그래서 뭐 반대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를 해야죠. 큰 세 번째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후반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섬겨서 우리의 원죄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원리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항상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삶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예, 항상 그랬어요. 그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뒷부분 보세요.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이 사이코패스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당장은 안 돼도 대제사장을 깨달으면 결국은 온전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악습도 있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될 줄라도 결국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얼굴 띵띵하게 다니는 여러분의 모습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어느 순간 밝은 모습으로 화창하게 날마다 나타나는 여러분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긍정적인 사람. 저는 박상혜 장로님 자주 만났는데 옛날 여권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듭났어요. 그 얼굴이.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저 한번 달라고 해요. 거듭나기,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의 모습, 거듭난 후의 모습. 지금은 만날 때마다 문제가 있어도 항상 화창해, 얼굴이. 과거에는요, 크악 짓눌려 있어. 자, 보세요. 4장,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사기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온갖, 보이스 피싱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연쇄살인범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 계속 도둑질을 했어. 당장 바뀌어요? 당장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뿌려지는 그 사람은 결국은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독된 우리의 몸이 이미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악습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이미 깨끗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못 끊는 분도 이미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야동. 지난번 말했더니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얘 야동 계속 본대요. 그래서 야동도 이미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10장 24절에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아 구역장 권찬님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냈으면 돌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겨우 나 혼자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헷갈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시고 거듭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야.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리고 선행을 해야 돼.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10장 20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로 결론 내니까 야 우리 예배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 오직 권하여. 오직 예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직 권해서 우리 훈련 갑시다. 우리 구역 예배 합시다. 우리 지교회 합시다. 권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하세요. 여러분 친척을 권하세요. 근한 권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지금 우리에 모이는 300명은 허상이고 우리의 실상은 3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미 우리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목사님 여러분 왜 갑부가 안 나오는데 그러셨는데 마음도 아픈데 여러분이 다 갑부가 되고 재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미 실상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건 허상이에요. 공부 못하는 거 허상이에요. 응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넘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놓으시면 되잖아요. 열어놔셔야지 우리 힘으로 열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게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권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 여기 싸우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말 안 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족들 다 보니까 원수들이라고요. 다 푸세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화평과 그러면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길을 거세요. 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은 그 저기 과장법이 많아요.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잖아요. 손이 범죄하고 잘라버리라. 이게 뭐냐? 과장법이에요. 자 여기서도 과장법을 쓰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화평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간을 서로 위하지 못하고 내가 양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겨우 받겠지만 어렵지. 세상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더럽게 행동을 하고 세상적으로 타락하면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13장 2절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 대접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장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찬양이 제사구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 그래서 우리 성가대는 제사장들이구나. 우리가 찬양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배구나. 뭐, 이러면 예수 믿으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제하고 사회복지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응답까지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을 청산한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함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들이 부족해요. 목사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막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오히려 즐겁게 목회, 야,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모두 다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반드시 도전하고 개혁해야 될 절대 목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답을 줄까?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줬잖아요. 문제 해결에 답을 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 이단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후대의 일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뿌리내리는 후대들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안 가요. 대학생들이 교회 안 가요. 이들에게 답을 줘야 돼요. 불평등한 경제 문제에 답을 줘야 돼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재벌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경제인이 나와야 돼요. 국민 복지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자살과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지금 줄어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러한 소중한 천명의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근본 미션과 도전의 미션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천명으로 붙잡아서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만 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과 이 전도하는 일과 후대를 섬기는 일에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환경과 체력과 경제력도 인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